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이 예배를 같이 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손님을 초대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분을 초대할 건가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더 자세한 것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매우 복잡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께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에 관한 책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비버튼 4의 한 사람인 조이 로버트 이번 주에 대화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인종차별 같은 그런 주제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정직하고 진실하고 적절한 대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화에 참석하시고 싶으시면 웹사이트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찬양을 한 후에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학의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나 교회가 새로우시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있었던 것을 기록한 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새로운 믿음의 공동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당과 성소 같은 건물들을 관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함께 생활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무리들은 새로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를 세상이 거꾸로 되다라고 한 이유는 이 새로운 사람들이 세계에 경이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을 바뀐 것을 보여주고 복음이 이들을 해방된 방식을 보여주고 복음이 이들을 연합시키는 방식도 보여주고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사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복음이 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을 볼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이 주변의 지배적인 문화가 가로지를 때 어떻게 되냐를 보겠습니다. 저는 엘튼 튜블러드의 방화친구라는 글에 많이 좋아합니다. 여기 그가 쓴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방화적인 친교는 현대 로마인 것보다 놀랐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놀라운 이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비슷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양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동창성 대부분은 단순한 사람들이 서로의 구성원이 될 때 굉장히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두도 알다시피 하나의 나무로 불을 태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여러 개의 불량한 나무를 같이 태우면 우수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글과 같이 개인주의 기독교는 움직이거나 헌신적으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불을 퍼뜨리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의 희망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세 번째 생활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단으로서 우리 자신을 소위성의 친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기 전에 저는 성경에 관해 뭔가를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성경을 필요한 책으로 보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관련성이 없거나 불실용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공부 끝에 저의 결론이라면 성서는 심오하고 변혁적이고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1분 전에 제가 사도행전을 역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봐도 지금 우리의 상황, 시간과 상황, 가르침에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인간의 부서짐, 인종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보다 더 나은 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두 성경과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꾸민 것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던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어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콜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표면에 보면 표면보다 더 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어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이 시대는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였습니다. 제자들이 의수가 증가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의 교회 생활을 해서 교회에 대한 불평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좋아하지 않고 누군가가 저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등 여러분도 제가 말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들었던 대부분의 불만과 우리가 여기에서 읽고 있는 불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불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일반적으로 자기 충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것이 싫어요 라고 하던가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우선권에 관한 것입니다. 거의의 불만은 자기 충족과 선호도 또는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제기된 불만은 매우 다릅니다. 먼저 그룹이 사람들이 미망인들을 대신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망인들이 불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선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편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최초의 유대인들이 이루어진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유대교회 안에 존재하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 하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쪽으로 흩어졌을 때 그들은 그리스에 대한 문화와 새로운 철학적 아이디어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교도 신전에서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지 않았을 줄은 모르지만 그들은 그리스 사상으로 유용되었고 그리스 문화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에서 일하고 살았고 그리스어를 사용했으며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 히브리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일했고 살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전혀 떠나지 않았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아람어였고 외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빨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이의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계층 구조가 만들어졌고 결과로 다른 우선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고 싶어서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인에게는 오리건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을 보는 것과 비슷하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둘 다 오리건에서 왔건 캘리포니아에서 왔건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여기 살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작은 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고 벌지 않은 우선이 있는 것은 그들이 태어난 장소와 그들이 말하는 것, 피부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문화에서 특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문화에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교회는 이러한 맥락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히브리언과 그리스 사용자들 모두였습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엔 차이점이 여전히 존재했고 고난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많은 문화와 배경, 많은 다른 생각, 많은 다른 환경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져온 모든 것들이 탁자에 놓으면 예수님이 이것들을 정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하고 힐링하고 각을 재구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서로에게 관대했던 방식과 아무도 부족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을 살펴보면서 교회에서 매일 음식을 분배할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과부는 제외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blind spot입니다. 맹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엄청나게 톡 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문화에서 시각지대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새로운 공동체인 진정성과 투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 환경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무언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교회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맹점이 있는지도 몰라도 그들은 품성과 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 사용자들이 무슨 말을 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자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 정말로 좋아합니다. 이유는 여기에 12명의 제자들은 방어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그래 내가 오라 하고 다음 몇 구절을 그들의 해결책을 설명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권위 지위 영향을 높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구별과 특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때 세상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자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구절을 볼 때 거기에는 그들 사이에 장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처리하고 그리고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 목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진정으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됐을 때 하나님이 세우심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잘못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로운 종의 신분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에 대해 읽습니다. 그 중에는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몇 절에서 더 많은 것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에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라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며치 들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 낼 수 없었다. 여기서 스데반은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태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 같은 배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거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룩한 공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 유태인들에게 가서 스티븐에게 관한 소문을 제작합니다. 그들은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어 사용자 사람들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또는 노예적인 부모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충실했으며 외국 땅에서 그들의 정체성에 충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불안한 영혼들은 스데반의 새로운 질서를 보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리는 그들 존재에 대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존재의 위협으로부터 사람들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여기 윌리엄 제닝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두려움 사이의 빡빡한 공간에서 태어나고 그 공간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그 공간이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언제 어디서 교회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영에 저항합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세상적인 포로였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여러분이 직접 읽을 수 있는 구절에서 스데반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전한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설교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같은 요점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라고 설교할 때 이 사람들은 격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과 6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랐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 이 구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깊은 마음에서 스테반이 그들을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스테반을 죽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어 영어 사용하는 스테반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설교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히브리언들이 베드로를 놔주고 가볍게 스티븐을 죽일 수 있는 이유는 문화적 차이 때문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선동자나 사형 집행인이든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태어났고 자신의 두 손으로 할 수 있었던 것, 힘과 명성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의 중심에 있는 것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어 사용자들의 불만에 즉시 응답한 사랑스럽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지역 사회를 보십시오.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항상 중앙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위대한 평등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부서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모두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컨디션이 없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음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이 교회가 폭발됐을 때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것에 대해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바울과 같은 말을 갈라디아의 교회에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엔 여러분이 구별하는 업적, 직책, 유산, 상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부터 시작되며 우리가 누구인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시작돼서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부활을 목격하면 즉시 사망과 절망이 사라집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가치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그 의미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의미를 아시면 이것이 어떻게 형태로 바꿉니까? 이제부터 무엇을 놓아야 하고 이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집중할 때 우리 삶에는 일련의 결과는 우리는 그것을 살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이야기하는 교리에서 쓰는 말,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에는 근본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진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것이 정말 아름답고 도전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과 수용과 은혜를 확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